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님 안에서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 living in the spirit과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것, walking in the spirit, 이 두 개를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것. 얼핏 생각하면 다 똑같은 말 같은데 왜 이렇게 구분하셨을까? 성령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그 위치,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당연히 성령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령님을 근심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모두 성령님 안에서 사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한 성령님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걸 성령 침례라 그랬잖아요. 한 성령님 안으로 침례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순간부터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노력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위치, 우리의 어떤 스테이터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것은 조금 또 이게 좀 구분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신분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또 내가 그분 안에 계신 것 이것을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자꾸자꾸 이것을 의식하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이것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일 텐데. 이런 것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이제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것이죠. 걷는다는 건 이렇게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내 행위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는 거죠. 이게 성령님 안에서 이제 걷는 것, 이런 의미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과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겠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은 이런 말씀 자체를 주지 않으셨을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노엽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저를 노엽게 할 수 있고 옆에 사람들 각자를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시키고 이렇게 분개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고 노엽게 하고 시기하고 할 수 있는 이 이유가 보니까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 헛된 영광을 구한다. 저나 여러분이나 본성적으로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높여지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욕구가 있어요. 이거 나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나는 칭찬받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어. 이거 나쁜 욕구일까요? 저는 절대로 나쁜 욕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욕구 자체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의 보상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달려서 달리려고 하는 자마다 절제하고 그래서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린다고 하셨는데 상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칭찬받고 높아지려는 욕구 아닌가요? 만약에 그런 욕구 자체가 없으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려고 하는 동기 자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뭔가를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싶다. 다른 사람보다 그런 의미에서 높아지고 싶다. 칭찬듣고 싶다 하는 이 욕구 자체는 잘못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주신 본성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때에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것은 분량 이상으로 높아지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량 이상으로 높아지려 한다.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자기 자신이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는 것,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탄의 사자, 그 몸에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어떤 분량이 있는 거예요, 분량이. 내가 예를 들어서, 10점에 해당하는 어떤 점수를 받을 만큼의 일을 했으면 10점에 해당하는 칭찬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10점만큼만 해놓고 100점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분량 이상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릇은 요만한데 근데 내가 이만큼을 담으려고 해요. 그럼 그 욕심이죠. 뭐 분량 이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만드신 그 그릇의 크기도 있고 또 내가 노력하는 노력의 양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할 때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나에게 칭찬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노력도 안 해놓고 칭찬받으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떤 그릇의 크기 이상으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온갖 시기와 질투 또 서로를 노엽게 하는 것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헛된 영광이라 그랬어요.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여기 이제 헛된 영광 그것은 아마도 이제 그 실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영광, 정말 헛된 것, 나중에 보면 야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이런 보상을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후회하게 될 그런 어떤 영광, 그게 이제 헛된 영광이겠죠. 그런 것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노엽게 하고 상대방을 시기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않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는가? 그것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대로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헛된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놓으시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헛된 영광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하면서 이제 뒷부분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시기하거나 상대방을 노엽게 하고 헛된 영광에 우리의 어떤 동기가 돼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에 근원적인 치유책이라고 이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가 교회 지체들 간에도 서로 시기하는 일이 당연히 없을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어떻게 시기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상대방을 노엽게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상대방을 깔아뭉개려고 하니까 상대방을 잘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사실 뭐 지금 사회에도 온갖 지금 뭐 이념 갈등, 젠더 갈등, 뭐 사회 이 지역 갈등, 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또 국가 간의 모든 분쟁과 전쟁,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여기에 달려 있는 문제 아닌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걸 배울 수 있다면 사실 이런 모든 문제가 그야말로 일거에 척결될 수 있는 우리 요즘 대통령 말씀대로 이제 그런 거지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안 나간다 하더라도 사실 생각해 보시면 가정에서 부부 간의 갈등의 문제도 다 뭘까요?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나보다 나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고 아내도 남편을 대할 때 나보다 내 남편이 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싸울까요? 싸우겠네요. 내가 당신이 더 낫다니까 왜 자꾸 나를 더 낫다 그러는 거야? 아 그거 갖고도 또 싸우긴 싸우겠네요. 에이, 싸우는 가정은 뭐 뭘 해도 싸우겠네요. 당신이 더 낫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 마음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면 부부간의 관계도 그 문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제가 뭐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 섞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정말 굉장히 이게 정말 정답이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아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못하니까 지금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제가 분명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돌아가시면 돌아가시지 마시고요. 예. 그렇다고 안 돌아가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집에 가시면, 예, 그러면, 오늘서부터 한번 이걸 한번 좀 해보시죠. 나보다 당신이 더 나, 이렇게. 예. 근데 사실 그게 되려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 나보다 남이 더 낫다. 이 마음이 되려면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문제잖아요. 십자가. 나 자신을 매 순간 십자가에 매다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위에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은 이 고백이 안 나오죠. 우리 천연적인 우리의 본성은 이거 절대 용납이 안 되거든요. 이게 절대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야 잘 몰라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남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살아보면 이제 그 사람 이제 전체가 다 드러나면 나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게 여기려면, 그러면 이제, 매순간, 나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이제 그것이 이제 돼야 되는 문제라고 믿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자, 이제 6장이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 6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 몇 가지를 더 다루고 있습니다. 아, 원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쓸 때 원래 목적, 가장 큰 목적은 뭐였나요? 우리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는데 이게 자꾸 그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뭐 할례 문제니 뭐 해가지고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안색을 바꿔가면서 그냥 책망하면서 너희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그렇듯이 그 앞부분에서는 교리적인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 실행의 문제에 이제 더 초점을 맞추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인사로 이제 성도들에 대한 문안 뭐 이런 거로 끝내잖아요. 갈라디아서도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끝부분으로 갈수록 지금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이제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5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쭉 볼 때 뭘 다뤘었냐면 이제 성령과 육신이 어떻게 대조를 이루는가 이제 이런 거 설명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자임을 고백하는 삶 이제 이런 걸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했듯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대신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태도 이거 굉장히 실제적인 거잖아요. 이런 거 얘기했고 이제 6장에 와서 이제 몇 가지 또 이제 실제적인 것들을 이제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아, 그리스도인이 잘못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겠죠. 사실은 굉장히 자주 잘못에 빠지죠. 교회 내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집에서 개인적으로도 잘못에 빠지지만 교회 내에서 이 교회 전체와 관련된 어떤 잘못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개인적인 잘못인데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교회 전체의 어떤 일과 관련해서 한 개인이 잘못에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현실인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죠. 그리고 이것은 또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치리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거라고 이제 보여져요.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서 이제 잘못된 교리로 이렇게 성도들 이끈 어떤 선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들을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할 때 이제 이런 지침을 준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아예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 중에서 이제 그 이 너희를 잘못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너희가 이제 처신해야 될 거냐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먼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죄를 짓거나 이제 잘못을 범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회복되어져야 돼요. 회개하고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해놓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싶은데 스스로는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상황은 다양한 거죠. 이런 경우들은 이제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게 되면 그럼 그게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잘못이 뭔지를 깨닫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깨달았는데도 스스로 어떤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다든지 뭐 너무 낙심이 돼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 그럴 때는 이제 성도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도와줘야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여기 보니까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성도가 잘못했을 때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을 회복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이고 나는 나의 뭐 삶만 잘 살면 되지. 사실 그게 좀 편한데 우리 본성에는 그게 편하거든요. 이제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원래 성격은 남의 일에 이렇게 참견을 별로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그냥 한두 번 얘기했을 때 그냥 네, 조언은 줄수 있지만 한두 번 얘기했을 때뭐 그냥 시큰둥한 것 같으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는 그냥 너대로 살아 그러면 난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실은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제일 편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한 자를 회복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회복시켜라.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회복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또이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방관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인 것이죠. 교회로 모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고, 또 교회로 모인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회복시키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적인 너희는 그랬습니다. 영적인 너희는, spiritual, 영적인 너희는. 그러니까, 회복시킬 때는, 이제 이게 영적이라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충분히 성숙해 있는 사람을 먼저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는 때에 스피리추얼 맨, 영적인 사람, 그 다음에 네이처럴 맨, 본성에 속한 사람, 이거는 아예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일단 구원 받으면 스피리추얼 맨이 있고 그 다음에 카널 맨이 있다 그랬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스피리추얼 맨은 사실 굉장히 성숙해 있는, 성장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가르치는 자도 되고 또 유모의 역할도 하고 아버지의 역할도 하고 또 감독의 역할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영적인 너희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1차적으로 어떤 그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 이렇게 충분히 성숙한 그러니까 늘 성숙해 있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아예 그러면은 이 회복시키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마도 이제 그렇게 그런 말씀은 아닐 것이고 여기서는 회복시키는 자의 어떤 조건이 일단 영적인 상태가 좀 되라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되라.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라. 육신적인 그런 것에 머무르지 말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최소한 그 순간에는 좀 영적인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영적인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둘 다에게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잡혀야 되는 사람도 안 바로잡히고 오히려 반발하고 까칠해지고 바로잡겠다고 한 사람도 그일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아나님만 못한 거죠, 사실. 아나님만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황에서 영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육신적인 어떤 본능 이제 그런 것에 따라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성령님 안에 이렇게 잠겨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목양자라도 마찬가지죠. 목양자라도.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충분히 영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매순간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이렇게 충분히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그래 푹 꺼져가지고 또 이 뭐 순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양자다. 목양자가 늘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성도가 잘못했을 때에 그걸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성령님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러면 둘 다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 모두가 다 이제 목양자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이제 조심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잘못한 누군가를 바로잡는 것은 분명히 성령님의 어떤 명령인데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영적인가 하는 것을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점검해야 되는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유의 영으로 그랬습니다. 온유의 영으로. 이 부분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지요. 온유의 영으로. In the spirit of meekness 그랬습니다. 온유의 영으로. 정죄의 영, 또 교만의 영, 분노의 영,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부작용이 이제 둘 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영 안에서 이제 이걸 바로잡으려다 보면 바로 잡히지도 않고 교회 전체가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그 풍비박산이 나는 뭐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의 영으로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그랬습니다. 회복시키고 restore 하는데 회복시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의 목표는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이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목표는 징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징벌로 잡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목표를 뭐로 잡으라고 하시는 거냐면 회복으로 잡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회복으로. 그러니까 충고하고 조언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의 목표점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회복되게 하는 또 교회 성도들에게로 회복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 내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이제 징계하게 될 때 이걸 자꾸 이제 감정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그야말로 징벌 저 사람이 저걸 잘못했으니까 저기에 합당한 어떤 상응하는 어떤 벌을 내려야 되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 것 같아요. 사람 우리가 다 사람이라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회복시키는 것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 교육할 때도 똑같은 원리 아닌가요? 그렇죠? 자녀들 교육할 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뭔가 꾸지람을 하고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할 때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영적인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온유의 영이 되고 그러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막 그 순간에 막 온 몸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이 온유의 영이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 회복 자체가 안 되죠. 더 상황이 나빠져 버리죠. 그러니까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하는 요런 지침들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 내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훈계할 때, 훈육할 때도 필요하고 또 이게 뭐 적용하자면 또 사실 뭐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을 때에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만 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추가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저 사람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잘못과 죄는 나도 범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의 저런 죄는 안 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조금 과신이죠. 누구라도 잠시만 방심하면 그러면은 저 사람이 범한 그 잘못, 죄, 거기에 나도 똑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교회 내에서 이제 잘못을 범한 어떤 형제, 어떤 자매의 그 이제 그런 어떤 잘못들을 바로잡는 문제, 이것은 주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도의 영적 행위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의 성숙도와도 또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 이런 어떤 이제 치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그야말로 이제 뭐 엄청난 폭풍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이 그 교회의 영적 성숙도를 잴 수 있는 어떤 한 척도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침들이 있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